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는 10일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 의원은 9일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서명한 의원이 180명을 돌파했다며 11일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전날 우리는 미국과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7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미 연방 수정헌법 25조는 내각 강요들이 협의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의사당 난동 사태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임기가 12일 남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나라를 더욱 분열하게 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타이완 정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제한한 자체 지침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9일 성명에서 미국은 지난 수년간 중국 공산주의 정권을 달래기 위해 타이완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복잡한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며 자체 부과한 모든 제한을 오늘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활기찬 민주주의의 국가며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과 타이완은 외교와 자유 등 공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며 우리는 상호 이익을 위해 더욱 빈번하게 교류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이 주장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 타이완과 공식적인 교류를 제한해왔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9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10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9,8만 4,5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현재까지 193만 4,9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은 10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를 8,969만 4,400여 명, 누적 사망자는 192만 7,60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영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영국은 10일 누적 확진자가 30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외교장관은 10일 홍콩 당국이 민주화운동가 등 50여 명의 인사들을 무더기로 체포한 것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개국 외교장관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비판하며 체포된 홍콩 인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홍콩 주민들이 체포와 구금의 두려움 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존중할 것을 홍콩과 중국 중앙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콩 경찰은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 야당 지도자 등 53명을 무더기로 체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7일 미국이 홍콩 인사들 체포에 관련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과 선원의 조기 석방을 위해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연합뉴스 등은 최종권 외교부 1차관 일행이 10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해 지난 7일 현지에서 먼저 온 대표 실무단과 합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표단은 이란 외무부 차관 등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국 선박 선원들의 조기 석방을 최우선으로 협상하면서 이란이 가장 관심을 두는 동결 자금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선박 석방 문제보다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70억 달러 자금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앞바다에서 62명을 태우고 실종된 스리 위자야 항공 여객기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블랙박스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10일 여객기 추락 지점과 블랙박스 두 개의 위치를 확인했다며 수색팀이 블랙박스를 회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주였습니다.
News Focus.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 의회에 난입한 가운데 미 의회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선거 당선을 공식 인증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준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최연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소영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죠. 노동당 8차 대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노동당 대회가 무엇인지 또 왜 이 시점에 대회가 열리는지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노동당 대회는 이제 북한 최대 그 정치 행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 정부보다 이제 당이 우위에 있는 그런 당우위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당 대회는 북한의 그 국가 전략과 그 정책을 정하는 최고 그 지도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대개 이제 TV 같은 걸 보시면 평양과 지방에서 이제 수천 명의 당원들이 이제 평양에 직거래서 그동안의 그 당 사업을 총화, 결산하고 당 규약을 또 개정도 합니다. 그리고 대개 그 당중앙위원회 인선,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원래 그 북한의 그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당대회를 하게 돼 있는데 북한은 그 1980년대 그 6차 당대회 이후 36년간 그 당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북한이 그동안 고난의 행군 등으로 수십만이 그야말로 굶어 죽는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총화 이 결산을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이 많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집권 이후죠. 2016년에 열린 그 7차 당대회를 본인이 이제 열었습니다. 이번 그 8차 당대회하고 7차 당대회를 좀 비교해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그 것이 차이가 있는데요. 5년 전인 그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일종의 그 정치적 축제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고 당시만 해도 경제 사정이 괜찮았던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출범을 공식화하는 그런 행사였고요. 또 당시에 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병진 노선도 이제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밝히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지금 8차 당대회의 그 성격과 분위기는 그 7차 당대회와는 상당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북한 자체가 삼중고, 고강도 그 경제 제재, 또 물가난, 또 수해 피해 이런 것으로 그야말로 국가 전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북한이 지난 5년간 추진해온 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실패를 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7차 당대회가 일종의 정치적 축제, 정치적 행사, 축하하는 자리였다면은 이번에는 본인의 그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중심으로 좀 잘 좀 해나가자 이런 성격이 상당히 다른 그런 당대회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이 6일 당대회 개회식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방금 김 위원장의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얼만큼 미달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 개회사에서 구체적인 분야 또 구체적인 미달 정도 이런 것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전 들으신 대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 이렇게만 말했는데요. 5년 전인 2016년 7차 당대회 때 보면 그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때 고질적이던 전력 문제 해결 또 석탄과 금속, 철도 운수 등 부문에서 개선을 이루겠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또 농수산업과 경공업 등 북한 경제 전반에서 균형 발전을 이루고 또 경제 개발 특구에 대한 투자 유치, 관광 활성화 등 대외관계 확대, 발전 방안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5년이 지난 6일 8차 당대회 연설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런 계획들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또 한국통계청 자료를 보면 북한의 발전 전력량은 2019년을 기준으로 2018년도보다 떨어졌고 1990년대와 비교를 해보면 그때보다도 더 적어서 현재 북한의 발전 전력량은 오히려 30년 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석탄과 금속의 경우에도 또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고 철도 역시 일제시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개발특구도 5개년 전략에 따라서 많은 지역을 지정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투자를 받지 못했고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관광산업 역시 그 원산갈마 관광지구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계획된 시일 내에 완공조차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지난 5년간 대외 여건이 어느 때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큰 어려움을 겪은 데다가 지난해에는 그 신종 코로나 또 수해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대외 여건보다 근본적으로 그 사회주의 경제, 이런 계획 통제 경제, 이런 경제에 그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은 또 이 경제정책의 문제를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번 그 당대회에서 본인이 지난 5년간 추진해온 그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를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 시인 이렇게 했는데요.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최고 지도자가 이 문제, 즉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이걸 어떻게 또 발전시키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김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대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관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결함을 풀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소 좀 알쏭달쏭한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북한의 여건이 워낙 나쁘고 가용 자원이 없습니다. 뭘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해도 뭐 재료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북한이 지난 몇 년간 해온 자력갱생, 무슨 정면 돌파 이런 것을 계속 하지는 건데 이것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싫어할 테니까 이것을 좀 돌려서 주관해서 찾아서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것은 객관적인 것은 주로 이제 저 보면 외부 지원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뭐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무슨 경제 지원을 좀 받아서 관계를 해결하고 이걸 해결하자 이런 건데 주관적 그러니까 본인이 주체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거니까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그 시장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에 장마다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 공장 기업소는 아직도 그 옛날 그 사회주의식 그 계획 경제 통제 경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장 요소를 받아들이고 민영화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이 주관화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온 거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두고 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예, 이번 8차 당대회 참석자를 보면 과거에 비해 군부 대표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번 당대회 참석자 몇 년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섣부른 결론은 이르다 이런 관측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군부의 의석 감소가 김 위원장의 최우선 목표인 그 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그 김 위원장의 권력구조 재편과 밀접히 연계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당과 국가 경제 정책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궁극적인 목표 경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그 당대회에서 경제에 방점을 둔 발언과 인선 변화 이런 것들은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로 방향을 틀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번 당대회에서 변화는 심각한 경제 난 극복을 강조하고 있는 김 위원장과 발언과 함께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군부보다 경제 관료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내에서 군부의 입지 축소는 그 경제 우선 정책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북한의 핵정책을 포함해서 현 시점에서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당내 구성 변화가 반드시 군부의 입지 축소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당대회 전에 비상설 중앙검열단을 지방에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이번에 그냥 노동당 대회를 덜렁 연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서 노동당의 비상설 검연위원회를 현장으로 파견해서 즉 지방에 보내서 그 기층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또 지식인 당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무엇이 문제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이제 얘긴데요. 아마도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제1부 부장이 이런 검열 사업을 주관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김 위원장이 지난 몇 년간 이제 강조하던 것이 애민주의입니다. 인민주의, 인민을 좀 위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당사업을 앞두고 그냥 정치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민들이 당의 정책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당원들의 그 지방 저 밑에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좀 파악을 해야겠다 이런 하나의 그 정치적 제스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이 나름대로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엉뚱한 데서 그 답을 찾는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그 삼중고 경제난을 겪는 거는 사실은 무슨 지방의 무슨 당원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그야말로 결단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5년 전에 핵과 경제 무력 병진 정책 이걸 내고 또 코로나가 되니까 덜렁 국경을 닫아 걸고 이런 것이 문제라서 지금 경제난이 심한 건데 문제 열쇠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짓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지방이나 당원들의 여론을 청취한다. 이런 것은 정치적 제스처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이런 정치적 제스처만 취한다. 이런 견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은 또 이 사업 총화 보고에서 대남 문제를 고찰했고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례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관련 정책 변화를 암시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온건한 메시지를 내놔서 새로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외관계 전반적인 확대 발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미북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북 관계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협상의 문을 닫지 않고 바이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북한이 고려하는 대외관계가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미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 등 기존의 우호국들과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대남 문제를 고찰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그동안 외면해온 한국 정부의 협력 제안에 호응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그 기대까지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언급하면서 대남 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그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북한은 국가 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일단 그렇게 그 외부에서는 그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그 2017년 11월이죠. 당시 이미 핵무력 완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핵무력 강조를 다시 한번 뭐 그 당대회에서 그 강조라는 것은 아마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뭐 생각했을 수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주목되는 것은 주로 핵무력보다는 방위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의도가 있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들이 이제 핵무력이 하고 핵과 미사일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것이 핵과 미사일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방위를 위한 것이다 이런 그 하나의 그 뉘앙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한 곧 있으면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곧 출범하게 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제 북한의 동향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당대회에서 핵과 미사일을 계속 뭐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그 너무 좀 그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그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아마 방위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성공 가능한 건가요?
아직 뭐 북한이 그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전략을 그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이번 당대부는 아직 그것이 그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이게 성공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상황인데요. 경제계획이 성공하려면 대개는 이제 지금 그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제재를 일단 풀어서 외부의 그 자본과 이제 기술이 들어와야 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시장 경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거 같은 사회주의 경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되려면 무엇보다 이제 비핵화를 좀 전제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내려야 되고요. 그런데 이번 당대회 어딜 봐도 이제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또 하나는 시장화, 가격 개혁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 경제계획 5개년 계획이 새로 그 발표가 되더라도 이것을 실행하려면은 그 정치적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신종 코로나 그리고 자연재해 등 이른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초점은 역시 체제 결속인가요?
네, 그렇게 보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뭐 대북 제재, 또 코로나, 수혜 등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이번 당대회를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당 대회 이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또 실제로 북한은 8차 당대회 계획을 발표하면서 체제 단속과 내부 결속을 위해서 80일간 국가적으로 노동력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대회 개회사에서 경제 목표 달성 실패를 인정하고 또 내부 문제를 거침없이 지적하면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 때문에 이번 대회가 체제 결속을 노린 위기 돌파형 당대회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 또 최악의 수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런 사태가 잇따라 터지고 그렇게 겹치면서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지금 그 생명줄에 비유되는 중국과의 교역마저 사실상 끊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당 전원회의, 정치국회의에서 경제 미달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표현 수위가 한층 더 세졌습니다. 엄청나게 미달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더 감출 수 없을 만큼 경제난이 심각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강조를 하면서 체제의 결속을 다지고 돌파 수단으로 사회 통제, 노력 동원 이런 걸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당대회 참석자가 7천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공개된 사진을 보면 전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방역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노동당 대회 영상을 봤는데요. 처음부터 마스크를 안 쓴 건 아니더군요. 그러니까 보니까 참석자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평양에 있는 그 4.25 문화회관에 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보니까 그 마스크들을 참석자들이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땅 안에 들어오면서 아마 마스크를 벗어라 그런 아마 지시가 내려진 모양이라서 전부 다들 보니까 대회당 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전부 다들 마스크를 벗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그 국회가 열려도 전부 다들 마스크를 쓰고 정부 또 이런 사람들이 그 발언을 하고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설사 지금 그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외부에서는 상당히 그 바이러스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7천 명이나 한 자리에서 모이는 것이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그 시각이 많은데요. 북한 당국은 아마 정치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6일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 의회에 난입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먼저 사건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건 경위를 보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건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그 대통령 선거는 지난해 11월 3일 실시됐지만 미국은 일종의 그 간접 선거제를 그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로 그 몇 가지 그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은 그 미 의회가 그 선거 결과를 공식 인증하는 이것이 뭐냐면 이제 조 바이든 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의 공식으로 당선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의회가 천명을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지난번 그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는데요. 1월 6일 날 바로 그날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지지자들이 워싱턴에 몰려왔는데요. 문제는 이 자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일종의 그 선동 연설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그 애국자라고 부르면서 강함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일종의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가라 이런 그 선동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 지지자 그 수천 명이 워싱턴 중심가에 있는 그 국회의사당에 몰려가서 건물에 난입을 한 건데요. 이 와중에 그 경찰과 그 지지자들이 충돌해 무려 그 4명이나 사망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또 의회가 그야말로 당시 회의 중이었는데 이렇게 그 외부 그 침입자들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 후 90분 뒤에 그러니까 1시간 반 뒤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지지자들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미 그 사태가 다 벌어지고 그야말로 의회가 난장판이 된 그런 상황이 벌어진 뒤였기 때문에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네,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바이든 당선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scenes of chaos at the Capitol do not reflect a true America. do not represent who we are.
바이든 당선인은 의사당에서 벌어진 혼돈 장면은 미국의 모습이 아니고 또 미국인을 대표하지 않는 소수 극단주의자들의 무법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상원 합동회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한 6시간 후 정도에 그 저녁 8시부터 다시 회의가 개최돼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제46대 대통령 선거 당선을 공식 인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회는 하원과 상원이 각각 그 미국 내 50개 주별 인증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에 과반을 넘는 과반은 270명인데요. 그 과반을 훨씬 넘는 306명을 확보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 이렇게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상원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버몬트주의 선거 결과 인증이 마무리된 직후 바이든 후보가 공식 절차를 모두 마치고 합법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됐던 지난해 11월 3일 이후에 64일 만에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공식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이런 그 의회의 공식 인증은 사실 크게 뉴스가 안 되는 그 요식 행위에 불과한 그런 절차였는데요. 이번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결과에 불복을 선언하고 계속 그 소송을 제기하고 또 재검표를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회 인증을 앞두고도 그 펜스 부통령에게 그 결과를 인증하지 말도록 압박을 가하는 이런 그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 인증 결과 인증이 제대로 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모아졌는데 결국에 이런 그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후에 그 미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고 있고 후속 논의들 심지어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논의까지 벌어지는 이런 그 큰 후유증을 남기면서 그 인정 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 바이든 당선인은 그 1월 20일에 그 46대 그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네, 또 결선 투표가 실시된 조지아에서는 민주당이 모두 이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지아주는 그 미국 남부에 있는 상당히 큰 주인데요. 지난번 선거에서 그 굉장한 그 혼선이 벌어졌고 아슬아슬한 표차였기 때문에 결선 투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선거를 한 겁니다. 결선 투표를 했는데요. 선거 결과 그 조지아가 갖고 있던 그 상원 두석을 모두 그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그 하원은 장악하고 있었지만 상원은 이제 공화당이 확보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였는데요. 이번에 그 조지아에서 민주당이 이김으로써 상원은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 이렇게 이제 동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원 의장은 미국의 그 부통령이 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상하원 모두를 이제 장악한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그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은 그 6년 만에 지금 처음입니다.
오는 20일 이제 워싱턴에서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정권 교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협조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의회가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정한 뒤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약속을 했는데요. 나는 그 투표 결과에 반대를 하고 또 사실은 나를 지지하고 있지만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그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또 그 우려가 되고요. 두 달간 이어졌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선 불복 투쟁이 결국 끝나게 될지 또 백악관을 비롯한 그 핵심 부처에서 인수인계에 얼마나 협조를 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또 벌어지지 않을지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20일까지 상황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과 관련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준비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열흘 뒤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이번 발언도 그 이임을 앞두고 일종의 회고, 정리를 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핵심 이제 참모, 핵심 장관을 지냈는데요. 보면은 그 미중앙정보국 CIA 국장도 해서 이제 북한도 다녀왔고 또 국무장관을 하면서 북한 문제, 중동 문제, 아시아 문제, 중국 문제 이런 지난 4년간을 상당한 그 바쁘게 보낸 그 핵심 참모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재선에 실패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이제 물러나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이제 당연히 이제 국무장관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본인의 그 지난 4년간을 회고하는 이런저런 그 인터뷰 뭐 이런 발표 언급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미북 관계에 대한 발언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미북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뭐 실패했다, 뭐 반만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번 그 인터뷰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좀 성과를 거뒀다. 북한이 그동안 그 ICBM 이런 것을 발사하지 않았고 위협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런 그 일련의 그 발언을 했는데요.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이임을 앞두고 일종의 그 지난 4년간을 정리하는 이런 성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보여집니다.
네, 폼페오 장관 발언 핵심은 김 위원장이 아직 비핵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아직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점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 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이곳에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과정의 일부분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김 위원장은 실제로 비핵화를 실행할 준비가 됐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두 차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도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선비핵화 후에 후보상을 전제로 그 일괄 타결, 이른바 빅딜을 추진하는 미국. 여기에 또 북한은 반대로 단계적, 동시적 접근법을 주장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그 합의가 타결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실무 협상을 열어서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되살리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등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그 누구보다 김 위원장을 많이 만난 게 바로 폼페오 장관인데요. 이러한 폼페오 장관의 그런 말은 결국 미북 협상이 결렬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이 북한에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지적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북한은 비핵화를 보기 원한다면 미국이 먼저 제재를 풀고 또 적대시 정책을 없애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이죠. 그 북한의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마지막 담화였기 때문에 여기에 뭐 기초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얘기한 것이 미국이 먼저 그 불가역적인 그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대개 이제 두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는 그 적대시 정책 이것을 그 없애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제재 해제를 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미국에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이고요. 또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말이 좋아 적대시 정책이지 상당히 그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 주한미군 철수, 뭐 연합훈련 중단뿐만이 아니라 연구 중단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런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역시 그 미국과 북한 간에는 아직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고 그래서 비핵화 문제가 풀리려면 앞으로도 그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그 관측들이 많습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 이걸 큰 성과로 꼽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미북 협상의 성과로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은 점 또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은 점을 꼽아왔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비록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의 무기 실험을 중단시켰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겁니다. 사실 지금은 거의 잊혀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북한이 잇따라 핵실험을 실시하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감행하면서 긴장이 크게 높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까지 했었는데요. 하지만 2018년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됐고 이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미국을 위협할 만한 핵실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그 같은 위협을 막은 것을 큰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 의회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선거 당선을 인증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에 대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서 임기 중에 사임한 대통령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인데요.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는 등 외교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탄핵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리처드 닉슨은 1913년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식품점과 주유소를 운영하셨는데요. 사업이 잘 되지 않았는지 늘 돈에 쪼들리셨습니다. 난 학창시절에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요. 토론하는 걸 즐겼고 또 아주 잘했습니다. 어느 쪽 입장에서든지 토론에서 절대 지는 법이 없다고 지도교사가 칭찬했을 정도입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하버드대학교에 합격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에 집 근처에 있는 위티어 대학에 진학했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미국 동부의 명문 듀크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갔는데요. 3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법대 학생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한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는데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자 해군 중위로 태평양에서 복무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군에서 나온 닉슨은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 후보로 하원 의원 선거에 도전한 건데요. 역사학자 켄 휴스 씨는 닉슨이 원래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His childhood was very typical for an American politician.
닉슨의 어린 시절은 전형적인 미국 정치인의 어린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닉슨은 공부를 아주 잘했고요. 대중 앞에 나서는 활동에 특별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토론에 뛰어났고 학생회 활동도 아주 잘했죠. 또 아마추어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자신을 내세워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외골수로 열심히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치인이 될 생각을 했다는 건 아주 확실합니다.
일단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닉슨은 아주 빠르게 정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946년에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뒤 4년 만에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됐고요. 다시 2년 뒤에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선출된 겁니다.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1946년에만 해도 리처드 닉슨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요. 6년 뒤인 1952년에는 부통령으로 선출됐으니까 말이죠. 리처드 닉슨의 이름이 유명해진 건 히스 사건 덕분입니다. 히스 사건은 세상을 놀라게 한 간첩 사건인데요. 국무부 관리였던 엘저 히스가 소련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던 겁니다. 당시 리처드 닉슨이 하원의 반미활동조사위원회에 속해 있었는데 닉슨의 끈질긴 고집과 다른 사람들의 조사 능력에 힘입어서 공산당 간첩 조직을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 초기에 히스가 간첩이란 사실을 폭로해서 닉슨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영웅이 됐죠. 덕분에 1950년에 상원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고요. 1952년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부통령 후보로 뽑혔던 겁니다.
닉슨은 아주 적극적인 부통령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닉슨 부통령에게 다양한 업무를 맡겼고요. 닉슨은 주어진 일을 기꺼이 또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1959년 소련에서 미국 상품 전시회가 열렸을 때는 니키타 후르시초프 당시 소련 총리와 서로 자국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유명한 부엌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닉슨을 가리켜서 첫 현대 부통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닉슨은 특히 아이젠하워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잘 대처해서 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몇 주 동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서 닉슨이 강요회의를 주재하는 등 여러 가지 의전상 대통령의 의무를 대신했죠. 그때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누군가 나라를 맡아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닉슨은 지나치게 권력을 장악하지도 않았고요. 또 적당히 개입하면서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 깊은 인상을 남겼죠. 사실 1956년에 아이젠하워가 재선에 나갈 때 공화당 안에서 다른 사람을 부통령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닉슨의 힘이 너무 컸고요. 또 중요했습니다.
일찍부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후계자로 낙점을 받은 닉슨은 1960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닉슨은 2년 뒤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도전했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셨고요. 낙담한 닉슨은 잠시 정계를 떠나서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68년에 다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은 닉슨은 민주당의 허버트 험프리 후보를 누르고 미국의 3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네, 당시 미국인들은 오랜 베트남 전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 번영의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데요. 그런 미국인들 눈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래서 부통령을 지냈던 닉슨이 아주 매력적인 후보로 비춰졌던 겁니다. 첫 번째 임기 동안 닉슨은 외교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냉전 시대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흔히 핑퐁 외교로 불리는 탁구 친선 경기를 전주곡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버지니아 대학교 밀러 대통령 연구센터 연구원인 역사학자 켄 휴스 씨는 미국과 중국 간의 수교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ince the Chinese Revolution, the Communist Revolution in 1949,
1949년에 중국 공산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닉슨 취임 첫 해에 들어서면서 소련과 중국 공산정부가 큰 긴장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고요. 닉슨은 이런 상황을 기회로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은밀하게 마오쩌둥과 자원라이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중국의 반응을 떠보죠. 그리고 1971년 4월이 되면 그런 노력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1971년 7월에 헨리 키신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고요. 1972년에 닉슨 대통령 자신이 중국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또한 닉슨 대통령은 1972년 5월에 소련을 방문하고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총리와 만났는데요. 당시 미소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폭격기 등 전략 무기수를 제한하는 전략무기 제한협정이 나왔습니다. 또 1973년에는 북베트남과 평화조약을 체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청을 세우고 임금과 물가를 통제하는 등 국내 정책 면에서도 여러 가지 업적을 세웠습니다. 덕분에 197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닉슨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습니다.
1972년 6월 18일 민주당 선거본부에 침입한 혐의로 5명이 체포됐다는 기사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실렸다. 워싱턴 워터게이트 건물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서 정보를 훔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관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는데.
네, 닉슨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서 발뺌했지만 백악관의 의혹의 눈길이 점점 쏠리기 시작했고요. 결국 닉슨 대통령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닉슨 전문학자 켄 휴스 씨는 설명했습니다.
Here's the problem for Nixon. He learns that the Watergate break-in has occurred.
닉슨에게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침입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을 지휘한 미 중앙정보국 CIA 직원 하워드 헌트와 연방수사국 FBI 원 고든 리디, 이 두 사람이 앞서 자신을 위해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에 닉슨이 불법적으로 특별조사단을 세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에 헌트와 리디가 관련됐던 겁니다. 그래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고 노력하죠. 앞서 자신이 한 불법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FBI 수사를 방해한 겁니다. 닉슨의 은폐 노력이 효과가 있어서 1972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닉슨이 FBI 수사를 방해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가 있었고요. 닉슨이 버티지만 결국 대법원 명령에 따라서 조사관들에게 그 테이프를 넘겨주게 됩니다.
결국 그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요. 미국 국민들은 도덕성이 높아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는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Mr. Donahue.
Aye.
Mr. Brooks.
Aye.
1974년 7월.
Mr. Kastenmeier.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탄핵이 확실해지자 궁지에 몰린 닉슨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herefore,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1974년 8월 9일 마지못해서 백악관을 떠났을 때 닉슨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닉슨 대통령에게 형사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한 달 뒤인 9월 8일 후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발표하면서 리처드 닉슨은 법정에 서는 일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9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0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9,8만 4,5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현재까지 193만 4,9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10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를 8,969만 4,400여 명, 누적 사망자는 192만 7,60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그리고 영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영국은 10일 누적 확진자가 30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는 지난해 11월 9일 5천만 명을 넘은 뒤 15일 안팎마다 1천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는 11일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 의원은 9일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서명한 의원이 180명을 돌파했다며 11일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전날 우리는 미국과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7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미 연방수정헌법 25조는 내각 관료들이 협의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의사당 난동 사태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임기가 12일 남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나라를 더욱 분열하게 할 뿐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타이완 정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제한한 자체 지침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9일 성명에서 미국은 지난 수년간 중국 공산주의 정권을 달래기 위해 타이완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복잡한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며 자체 부과한 모든 제한을 오늘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며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과 타이완은 외교와 자유 등 공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며 우리는 상호 이익을 위해 더욱 빈번하게 교류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이 주장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 타이완과 공식적인 교류를 제한해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 간 모든 공식적 관계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정부 외교장관들은 10일 홍콩 당국이 민주화운동가 등 50여 명의 인사를 무더기로 체포한 것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개국 외교장관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비판하며 체포된 홍콩 인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홍콩 주민들이 체포와 구금의 두려움 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존중할 것을 홍콩과 중국 중앙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콩 경찰은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 야당 지도자 등 53명을 무더기로 체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과 선원의 조기 석방을 위해 최종권 외교부 1차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연합뉴스 등은 최종권 외교부 1차관 일행이 10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해 지난 7일 현지에서 먼저 온 실무대표단과 합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표단은 이란 외무부 차관 등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국 선박 선원의 조기 석방을 최우선으로 협상하면서 이란이 가장 관심을 두는 동결자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선박 석방 문제보다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70억 달러 자금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그동안 한국 선박 억류는 동결 자금과 관련이 없으며 유류 오염에 따른 기술적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억류된 선박에는 한국인 5명과 미얀마 선원 11명,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출신 선원 각각 2명 등이